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성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기술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이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몰입감을 설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밤새워 개발한 콘텐츠를 누군가에게 보여줬는데 어지러워서 5분도 못하겠다는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특정 사용자 그룹이 좀 불쾌했다는 피드백을 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셨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이 기술을 누가 쓰게 될까? 내가 만든 시스템이 누구에게 편안하고 누구에게 불편할까?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면 기능이나 성능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정확한 기능이나 성능도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을 때 진짜 가치 있는 기술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와 통계, 사례들을 통해 실감 콘텐츠 제작에서의 젠더 격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성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용자 데이터와 통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 예로 실감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에 인종이나 성별 간 차이가 실제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MIT와 스탠퍼드 소속 연구자팀의 젠더 쉐이즈 프로젝트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리뷰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MIT 젠더 쉐이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 얼굴 분석 시스템이 성별과 피부색에 따라 얼마나 서로 다른 정확도를 보이는지를 검증했는데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밝은 피부톤을 가진 백인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그룹은 가장 어두운 피부톤을 가진 흑인 여성으로 오류 발생 비율은 최대 34.7%로 증가했는데요. 정확도 순서를 살펴보면 백인 남성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이 백인 여성, 그 다음이 흑인 남성, 흑인 여성의 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이 성별, 피부색의 편향성을 기웠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연구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데이터 다양성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공식 리포트에서도 백인 남성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흑인 여성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낮았는데요. 원인은 피부톤 반사의 특성도 있었지만 역시 데이터의 불균형과 얼굴 형태의 편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대규모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 데이터셋이 백인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얼굴 특징은 잘 인식하는 반면에 데이터가 부족했던 집단에서는 취약하게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시스템에서는 하위 그룹의 정확도를 따로 검증하지 않고 전체 평균 정확도를 중심으로 튜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만 최적화된 모델이 발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이 사회구조적인 요인도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기술 분야, 특히 AI 연구 조직의 인력 구성 자체가 남성 중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콘텐츠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공평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 검증 전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단순히 기술력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업계에서의 불균형 구조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VR 콘텐츠를 사용할 때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멀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문제를 단순히 여성은 VR에 취약하다고 결론 지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동공간 거리가 짧다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VR 헤드셋의 동공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거나 있더라도 남성 사용자의 평균값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성 사용자들은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멀미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죠.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편향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 손잡이죠. 예전 지하철 손잡이 높이는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 여성이나 청소년, 어린이, 노인들은 손잡이가 너무 높아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키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손잡이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실시했고요. 이후에 손잡이가 10cm 높이 간격으로 다양하게 설치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성인지 정책으로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처럼 실감 시스템과 기술에서도 평균값이나 주류 데이터만이 반영될 때 특정 사용자나 소수의 사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술의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균값을 전체 사용자에게 골고루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값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평균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평균의 함정이란 데이터를 해석할 때 평균값만으로 전체 집단의 특성을 단순화시키거나 다양성이나 차이를 간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신발 가게에서 평균 발 크기를 기준으로 신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용자들의 평균 발 크기가 250이라고 하면 가장 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 크기가 250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신을 수 없는 신발이 됩니다. 220, 270인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죠. 오로지 운 좋게 25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신에게 맞는 신발이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나 250보다 250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결국 평균값만 믿고 설계하거나 판단하면 훨씬 더 다수의 사람들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평균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시설을 만드는 대신 실제 사용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데이터의 편향성은 실감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술을 만들고 있는가? 그 누구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무의식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기술력에 이런 질문들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용자 데이터와 통계에 숨겨진 편향성에 대해 이해했다면 그 연장선에서 실감형 콘텐츠 안에 있는 성별 대표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속에서 어떤 성별 대표성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에서 캐릭터는 사용자들의 몰입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액션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모션 캡처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죠. 여기에도 역시 다양한 체형과 다양한 성별 데이터를 균형 있게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과거 VFX, 게임 제작 현장에서 여성 기술자의 비율이 낮고 모션 캡처 작업을 할 때도 남성 배우 위주로 표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향이 많았던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의 움직임의 섬세함이나 복잡한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동작 등 다채로운 성별 움직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적인 움직임은 과도하고 크고 폭력적이고 여성적인 움직임은 나약하고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람의 움직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실감 콘텐츠에서의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뿐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의 외형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난이도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듬 게임이 있다면 사용자가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움직임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징이나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신체 구조나 움직임에만 맞춰 설계된다면 다른 사용자들은 훨씬 높은 난이도를 경험하게 되겠죠. 햅틱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타격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강해서 아프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의 색이나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VR 콘텐츠에서 사용자가 방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에는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특정 성별만을 먼저 바라보게끔 유도한다던가 대사나 미션과 관련된 정보나 버튼 역시 특정 성별의 캐릭터에게서만 나오고 있다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특정 성별이 주도하는 흐름대로 콘텐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 중심적인 구조를 은연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단순히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비가 동일한가?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사이의 키를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끌고 있는가? 사용자의 경험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조화롭게 이끌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성별 대표성입니다. 성별 대표성이란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으며 균등하게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조직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걸 넘어서 남녀 모두가 자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구조인지가 중요하죠. 실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감 엔지니어가 특정 성별에만 편중된다면 제품이나 시스템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집단에 맞춰지게 됩니다. 성별에 따라 신체 구조나 체감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성별의 시각과 경험이 설계와 평가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죠. 실제로도 성별 대표성이 확보된 팀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성별 엔지니어가 참여했을 때 팀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혁신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와 사례는 실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성별이 다양한 기업이 하위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25에서 39% 더 높은 확률로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임원들이 많은 기업일수록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향된 기술은 편향된 세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감 콘텐츠에서의 성별 대표성은 단순한 숫자나 비율,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 기술의 윤리이자 사용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진정한 성별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팀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시선과 경험이 전 제작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력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정교하고 더 공정하고 더 공감가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 존재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대표성까지 설계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러분이 만드는 세계가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VR 피트니스 콘텐츠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신체 구조나 움직임이 특정 성별에만 맞춰 있다면 다른 성별의 사용자들은 좋은 사용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도 어려워지죠. 이런 문제는 사용자의 피드백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설계에서부터 다양성을 고려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테스트 과정에서도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업무 단계별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와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때 특정 사용자의 니즈만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가상 환경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인터뷰가 필요하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할 때에도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용자를 배제하고 특정 성별 위주로 설정하거나 평균값만으로만 처리한다면 평균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용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 역시 성별에 따라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UI와 UX를 디자인할 때에도 색상이나 크기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연구하거나 적용할 때에도 성별 편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테스트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직원들만 참여하는 소규모 팀이 진행한다면 다른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멀미나 어지럼증, 불편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 경험 수준을 가진 사용자 그룹을 모집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죠. 성별에 따른 기술 접근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의 기술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든 성별이 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다 보면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